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8절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설교 제목은 드레베카파입니다. 이 말씀은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작은 사람들을 교훈할 목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30절 보십시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부모가 자기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챙기듯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당연히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그래서 26절 32절 보십시오. 성경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부모가 진짜 부모가 아닙니다. 나를 존재하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찌 보면은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 옷이 없어서 벗고 다니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옷장 열어보면 옷들이 많죠. 무슨 옷을 입을까, 어떤 옷이 나에게 어울릴까, 색깔이 어울릴까 그런 고민을 하지 내 몸을 따뜻하게 할, 걸칠 옷이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당시에는 달랐습니다. 오늘처럼 여러벌 옷을 가진 경우가 없었어요. 제가 한 9살, 10살 때를 생각해 보니까 내 옷이 몇 벌이었지? 가만 생각해 보니까 2-3벌 정도. 근데 2000년 전으로 가 보면은 달라집니다. 옷이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신명기나 모세 율법에 보면은 겉옷을 하나 저당 잡혀서 가져가면은 벗고 자야 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 당시에는 의복 때문에 염려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주님께서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삶에서 염려하는 의복이 무엇인지 질문하면서 이것을 적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 삶에 저는 고질병처럼 있는 게 염려라고 생각해요. 염려. 이 염려를 부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한 가지 실물 교훈을 제공하세요. 실물 교훈이란 말은 실제 관련된 사물을 사용해서 교훈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 전달하는 것, 이런 뜻이죠.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를 둘러싼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아마 그것을 티칭하고 계셨을 때 공중에 새가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손가락을 그쪽으로 향하면서 자, 공중의 새를 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실물 교훈이에요. 어떤 사물, 물체를 사용해서 교훈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28절 다시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이 백합화라고 하면 우리가 플라워샵에서 파는 백합화 한 다발, 뭐 한 7-80불 하는 그런 백합화 아닙니다. 예수님이 앉으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갈릴리 지역에 흔히 보낸 그냥 야생화예요. 보통의 들꽃입니다. 들꽃.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덧붙여 설명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화병에 꽂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꽃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시골길에 지나가다 보면 민들레가 이렇게 쭉 피어 있잖아요. 수백 개의 민들레가 있는데 들풀 종류죠. 꽃이긴 하지만 그게 누구 한 사람 손을 아니면 눈길을 주고 관찰합니까? 그냥 지나가죠. 수백만 개 중에 그 하나.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목하여 언급하지 않았으면 피었다가 계절이 지나면은 말라버리고 말 들풀 하나. 이런 뜻입니다. 이게 생각하여 보라라는 헬라어 동사의 원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카, 홍성룡, 카타, 마, 이게 어떻게 읽는다고요? 엔으로 읽는다고요, 지금. 엔으로. 카타만, 다, 노, 노. 카타만, 다, 노. 카타만, 다, 노. 이거 내년 초면은 다 우리 알파벳은 알게 될 것입니다. 생각하여 보다가 카타만다노인데 카타는 뭔가를 강조할 때 붙는 접두어예요. 카타. 그리고 만다노가 배우다, learn 이라는 뜻인데 배우다를 강조하면은 어떤 의미일까? 배우다를 강조하다. 어떻게 카타만다노의 의미가 나올까요? 아주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완벽한 이해에 들어가는 것을 카타만다노라고 해요. 신중하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확실히 이해하다, 확실히 알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드레베카파, 그냥 한번 지나치지 말고 이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이거 분석해보라라는 초청이에요. 드레베카파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26절에 언급한 공중의 새들은 먹이를 위해서 이동이라도 하죠. 여기 있다가 날아가가지고 저기 벌레가 있네 라고 이동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먹이 사슬 가운데서 생존을 해요. 근데 베카파는 제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생존해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한다 했습니다. 길삼이란 말은 천을 짜는 일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치장하기 위해서 옷을 입히기 위해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9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29절은 진짜 주목해야 되는 구절입니다. 묵상할 때 여기 머물러야 돼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진실한 어떤 인격이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한국에서 만든 의류 제품이 너무 잘 나와요. 뉴질랜드에서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몇 년 전에 한국에 방문할 때 와이셔츠 몇 개를 구입했습니다. 질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 2009년에 뉴질랜드에 왔는데 그때 없던 옷들이에요. 착용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리 기계가 생산하지만 이토록 촘촘하고 부드럽게 직조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싼 의류 브랜드는 뭐 샤넬, 루이비통, 뭐 에르메스 이런 게 있죠. 어떤 여자가 입는 그 롱슬리브 가디건 같은 경우 오늘 가격이 300만 원이에요. 테무에서 17불짜리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내 눈에는. 예수님 당시의 최고 브랜드가 뭘까요? 예수님 당시의 최고 브랜드. 솔로몬표예요. 그게 하나의 스탠다드예요. 어떤 사람이 무슨 가방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 뭐 토트백을 가지고 있고 그 브랜드를 보잖아요. 아, 저기서 나오면은 비싸겠다 이런 어떤 감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 스탠다드는 솔로몬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기준에서 천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만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영광, 그것은 화려했단 말이에요. 그 브랜드 자체가 모든 것에 레퍼런스가 될 만한, 그것을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솔로몬의 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보니까 해마다 거둬들이는 그런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예요. 금이. 1년에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사람인데 1달란트가 그때 당시에 34kg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해마다 금을 22.5톤 정도로 거둬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24K 금시세가 지금 키로당 88,000불 정도 하고 있는데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2조 7,700억 원 정도. 상아로 만든, 아이보리로 만든 큰 왕좌를 만들어서 여기에 순금을 입혀서 앉았고요. 술잔과 그릇도 모두 금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최고의 목재라고 할 수 있는 백향목이 솔로몬 통치 당시에는 뽕나무처럼 흔했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자, 영광의 극치를 맛보았던 이 솔로몬 왕,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화를 누렸던 이 사람이 입었던 옷, 당대 최고의 어떤 직물, 최고의 재단사에 의해서 최고의 디자인으로 만들어졌던 옷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솔로몬의 걸친 그 최고의 브랜드, 그 옷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것이 팩트예요. 머물러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그러한지. 그리고 내가 왜 염려하는 것이 불신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 쪽으로 그냥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어느 생각 보면 염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에 카타만다노 작업이 되어지면은 이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사람이 생산한 최고의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될 것 하나, 하나님의 신경이라면은 좀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 신경, 주님의 손이 가장 덜 들어간 이 될 것 하나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초과할 수 없다, 능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최우성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카이스트에서 생물공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이분은 2021년 8월달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공부한 생명공학과 연관시켜서 깊이 있게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이 백합 속에는 처음부터 모든 다양한 백합의 유전 정보가 들어있었다. 유전학에 의하면 백합의 유전자는 유전 형질 보존의 법칙에 따라 시간이 지나도 새로운 유전자가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 이 백합은 창조주간, 창세기 1, 2장에 있는 그 내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창조주간 3일째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신 여러 종류의 식물들 중 하나이다 라고 썼습니다. 솔로몬 왕이 동원할 수 있었던 모든 역량을 다 해도 들꽃 잎사귀 하나를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3D 프린트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대단한 것처럼, 엄청난 것을 이룬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잎사귀 하나를 결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목사님은 한 500년쯤 지나면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잎사귀 하나는 창조의 영역이에요. 창조된 피조물은 만들 수 없습니다. 목사님 500년쯤 지나면은 지금 이 속도에 만들어지겠죠? 아니라니까요. 솔로몬이 입었던 화려한 옷, 고급 재질, 정교한 솜씨에도 불구하고 이 잎사귀 하나를 능가하지 못해요. 지금 잠시 영상 하나를 볼 텐데요. 나무 하나를 보게 될 텐데 그 나무 하나, 잎사귀 하나 그 안으로 애니메이션화된 고화질의 어떤 영상입니다. 과학이 밝혀낸, 현재까지 밝혀낸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볼 거예요. 큰 나무 가운데 잎사귀 하나에 들어갈 거예요. 나무가 아닙니다. 잎사귀 하나예요. 그게 지금 창조세계가 과연 지금 우리가 밝힌 현재, 10년 뒤에는 더 많은 것을 밝혀내겠지만 지금 현재 밝혀낸 잎사귀 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보게 될 것이. 좀 소리를 좀 크게 해주시겠습니까? 좀 소리를 좀 크게 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레드우드 나무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정확한 잎을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하기 위해 아티스트들이 유리 슬라이드에 올려진 고해상도의 레드우드 잎 샘플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기봉의 개수를 세어 영화에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이 잎들은 센티미터 단위로 측정됩니다. 애니메이션이 진행되면서 점차 더 작은 단위로 확대될 것입니다. 하나의 기봉에 접근하면서 이제 밀리미터 단위로 들어갑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개별 염육 세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세포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곳이며 햇빛이 들어오도록 투명합니다. 단위 염육 세포에 접근하면서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확대됩니다. 세포 내부에는 여러 소기관이 있습니다. 아래쪽 밝은 부채는 물지체이며 노란 점이 박힌 관은 리보솜이 붙어있는 속부채입니다. 큰 파란색 막은 핵을 둘러싸고 있으며 보라색 덩어리들은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옆은 노란색 거미줄 모양의 세포, 골격은 세포의 구조와 지지력을 제공합니다. 이제 영동체로 들어갑니다. 안에는 틸라코이드라는 납작한 팬케이크 모양의 구조가 있으며 여기서 광합성의 미존 반응이 일어나며 ATP라는 세포의 에너지원이 만들어집니다. 시간이 변했습니다. 분자들이 실제보다 100만 배 느리게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개별 틸라코이드에 가까워지면서 애니메이션의 스케일이 점점 더 축소되어 분자 수준, 즉 나노미터 단위까지 줄어듭니다. 녹색과 파란색의 덧불 같은 구조는 반대로 태양 빛 에너지를 흡수해 그곳을 ATP라는 에너지 분자에 저장하는 화학 에너지로 변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노란 녹색으로 회전하는 구조는 ATP의 합성효소라는 효소입니다. 이 분자, 기계는 틸라코이드망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양성자가 흐르도록 하여 방출된 에너지를 이용해 ATP를 조립합니다. 틸라코이드망에 있는 관계들이 작동하는 빛은 하나의 관계에서 다른 관계로 전달되는 에너자이즈드 전자들을 나타내며 이는 ATP 결합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버킷 브리게이드 역할을 합니다. 작은 꿈틀거림은 ATP 분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정해야 돼요. 인간이 아무리 애써도 이 풀잎 하나를 창조할 수 없다는 것을요. 30절 보십시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 생애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인지 몰라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누이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에서 염려가 잡힙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케어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나에게 들어올 때 염려가 잡혀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들풀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는 들풀보다 관심을 가지지 않는 들풀이 얼마나 많을까요? 사람의 인식 가운데 들어온 들풀은 아마 0.00001%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풀들을 하나님께서 생성하시고 이런 복잡한 구조를 가진 무언가 생명체로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가을이 되면 말라 비틀어질 것이고 마른 들풀은 불에 잘 타기 때문에 불쏘시개 용, 땔감용 근초로 이용될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유일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인간이 된 것 아닙니다. 원인자가 있습니다. 이 원인을, 이 존재를 일으킨 원인자, 오리지널 소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가셨을까요? 한 사람의 신분과 종기는 산을 가득 메우고 있는 모든 들풀을 모아도 이를 능가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들풀들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종기와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종기와 가치가 이토록 귀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이 세상 전부를 합쳐도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의 영혼이 가진 종기와 가치를 초월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입히고 먹이고 챙기실 것입니다. 솔로몬이 입었던 모든 영광을 능가하는 방식으로 들불 하나를 입혔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들의 필요를 반드시 채우실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예요. 이런 속성과 성품을 가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느냐 아니면 염려를 선택하느냐예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염려를 키웁니다. 가만 내버려 두면 어느샌가 염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십시오. 그 경향에 저항하십시오. 그것을 정상적인 상태로 여기지 마십시오. 아무리 사람이 연구해도 저는 생명을 먹으면 피 한 방울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확신해요. 여러분 이상히 여기신 적이 없습니까? 왜 헌혈 캠페인을 하죠? 버스를 세워놓고 아니면 또 어떤 방송을 통해서 헌혈하라고 피를 여러분 남은 피 생성되니까 이렇게 하라고 할까요? 피 만들면 되잖아요. 아니, 우주를 지금 정복하겠다는 그런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초첨단 정보와 과학을 가지고 피 한 방울을 못 만들어요? 왜 헌혈차가 돌아다니냐 말이에요. 수술실에 펑펑펑 피를 지금 쏟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야죠. 그래서 피가 필요합니다. 혈액형에 따라서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인간의 피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피부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희한하죠? 왜 화상을 입으면 그냥 이미 대량 생산된 그것을 가지고 덮으면 될 텐데 숨도 쉬고 신축성이 좋고 방수가 잘 되는 그런 지금 인간의 피부는 사람이 절대 만들어내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이 피부를 구성하는 세포가 있거든요.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인간 신체 가운데 가장 큰 장기가 피부예요. 근데 이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있어요. 세포. 그 세포 하나에는 어느 정도 복잡성과 규모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아마 여기에 뉴욕시에 다녀온 분이 계실 거예요. 뉴욕시 진짜 복잡해요. 그리고 도시가 방대하고 구조물이라든지 다른 주와 연결하는 다리, 공장, 뭐 쓰레기 처리 시설, 그리고 지하철 이렇게 복잡한 도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 세포 하나 안에 세포 하나 안에 뉴욕시 같은 복잡함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한 세포가 60kg 무게 나가는 남자를 기준했을 때 60조 개의 세포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피부를 못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스라엘 땅의 모습을 드러내시기 전에 지금부터 한 2700년 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사야 53장 읽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그들의 시각에는 메시아로 오실 분은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오셔야 되는데 이사야 53장에는 고난당하는 도살당하는 어린 양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복음 전하면 그 사람들은 완강히 거부를 해요. 언젠가 그분들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세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강고, 질고 이것이 전부 다 고통, 역경 이런 뜻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자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한다. 이 말은 여러분 혹시 사고로 얼굴을 크게 다친 사람이나 또는 얼굴이 기형으로 생긴 사람, 제가 최근에 어떤 아이의 얼굴을 하나 지나가면서 보았는데 갑자기 보통 아이보다 이 두상이 두 배나 크면서 눈이 이렇게 흘러내려 있어요. 제가 본 반응이요, 이 아이를 보다가 눈을 자동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사고로 얼굴을 크게 다쳤거나 얼굴이 기형으로 생긴 사람 눈이 마주치면 얼굴이 돌아가죠.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형체가 일그러진,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형체가 일그러진 이 거대한 희생을 왜 치렀을까요? 들풀을 위해서요? 공중에 나는 새들을 위해서요? 이 들꽃은 하나님이 가장 손을 적게 보신 미물이에요. 이 들꽃을 위해서 한낱 들풀에 불과한 이것을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동원되어도 불가능한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서 입히셨어요. 지금 과학이 조금씩 그 비밀을 밝혀내고 있을 따름이죠. 솔로몬의 시대 때, 예수님의 시대 때에는 단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입히셨다라고 믿고 있었고 지금은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와, 이런 세계구나. 그런데 문제는 이 들풀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가 아닌 들풀을 위해서 지극히 세심하게 입히셨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 들풀 하나에 들어간 아름다운 배색, 창조적인 조화, 질감, 대칭, 이를 위해서 수분, 토양, 햇빛, 공기, 바람, 이 필요를 다 사용하셔서 안에 광합성이 일어나게 하고 이 ATP가 어떤 작용을 하고, 아까 제가 보면서 모르는 용어가 한 90% 이상이더라. 생명공학을 한 사람들만 이해하는 그런 용어들. 누가 공급했을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는 거죠. 이름 없는 들풀을 위해서. 그렇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생각이 없는 사람들아, 너희가 내게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도 모른단 말이야. 말씀을 맺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인류 모두의 고질병이에요. 그런데 이런 염려는 모두 불신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염려와 근심이 어느새 들어와 있습니다. 이 염려를 부수기 위한 해결책은 주의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염려하는 이 습관이 잡힐 수 있습니다. 저는 무수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대해서 내가 정통할 때 나는 강해지고 염려와 걱정, 이러한 것들이 자취를 감출 수 있다고요.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습성이에요. 왜 염려하고 걱정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염려에게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과 돌보심에서 한순간도 제외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으로 이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 내 삶에서 내가 염려하는 의복이 무엇인지 질문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옷이 많기 때문에 의복을 위해서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염려하는 의복이 무엇인지 적용해서 생각하는 작업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염려하는 영역이 이렇게 그림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영혼이 흔들 때마다 이 말씀을 외치세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 내 영혼에 질문하시고 이것을 선언하시고 고백하세요. 생각으로 끝나면은 힘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지금 어떤 답이 없어요. 지금 해결책이 안 보여요. 어떻게 이것이 해결되지? 내 염려가 근거 있는 염려인가? 아니면 그냥 기우인가? 어떤 때는 혼재해 있어요. 그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을 초청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세 절, 28절, 29절, 30절 아니면 이 설교를 다시 듣기를 통해서 나를 진리의 말씀으로 충전하는 그런 작업을 해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오늘 들었고 또 영상을 보면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있었습니다. 들꽃을 입히신 주님, 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 지금 과학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너무도 정교하게 솔로몬의 어떤 재단사들이 할 수 없는 차원으로 만드셨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들풀은 그냥 있다가 쓰러지고 아궁이의 불쏘시개로 소용되는 그러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 미물들을 주님께서 챙기셨다면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그 종교와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이 학습한 여러가지 영향 때문에 이 진리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샌가 염려가 들어와 있고 염려와 함께 스스로 자기 말하며 대화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으로 진리로 이기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